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은 추수감사절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이 미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남북한의 추석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미국에선 IS의 파리 테러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인 공항 같은 곳에서는 보안이 강화된 가운데 추수감사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위협은 없다면서 통상적인 추수감사절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시간에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 데 관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국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의 주가가 22일 크게 떨어졌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접경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자 러시아는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하고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인 군대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지국 박병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당국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관계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남북한은 마라톤 회담이긴 했지만 회담 하루 만에 당국회담을 개최하는 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먼저 합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남북한은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서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당국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담 의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이와 함께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무접촉을 앞두고 남북한은 당국회담 대표의 격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합의를 이뤄냈군요.
그렇습니다.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로 거론됐던 수석대표의 격 문제는 남측이 차관급 회담을 제안하고 북측이 부상급을 단장으로 하자고 호응해 비교적 쉽게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실무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수석대표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인 것은 한국 측이 남북 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남북 양측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당국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희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한국 쪽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근본적인 문제로 상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당면한 과제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은 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남측은 포괄적으로 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북측이 포괄적으로 하자는 한국 측 입장에 동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문에는 당국회담 의제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라는 문구로 타결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어떤 현안들이 논의될 것 같습니까?
네, 한국 언론에서는 앞으로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 먼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경원선 철도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과 한국 측의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측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재개 사이에는 빅딜, 그러니까 큰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음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원선 철도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은 군사적인 보장 문제가 걸려있어 단기간에 풀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는 천안함 비격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 등이 맞물려 있어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힙니다.
네, 아무튼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첫 단추는 꿴 셈인데요. 이번 실무접촉 합의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남북 당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실무접촉 합의는 남북한이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게 한국 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인데요.
네.
다만 당국회담의 격이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이고 장소도 서울 또는 평양이 아닌 개성이라는 점에서 당장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접촉 결과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얼마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룡해 비서의 행방과 관련해 한국 국정원이 밝힌 내용이 있죠?
네.
최룡해 비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는 백두산 발전소 토사 붕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이달 초 지방의 한 협동농장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청년 중시정책을 놓고 의견차를 보였는데 이 또한 징계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한국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최 비서는 이달 초 치러진 인민군 원수 이을설의 장례 과정에서 국가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져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었죠.
네,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는다는 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말하나요?
네, 최룡해 비서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최 비서가 함경도에 있는 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 비서는 과거 혁명화 교육을 받았던 북한의 다른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협동농장에서 매일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아 비판서도 쓰고 있을 것으로 관측됐는데요.
네.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함경도의 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최룡해 비서는 이전에도 권력에서 밀려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때처럼 복귀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최룡해 비서는 지난 1994년 비리 혐의로 강등된 데 이어 2004년에도 비리 혐의로 협동농장에서 혁명화 교육을 받은 뒤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최 비서가 지난 2013년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는 재질이 다른 만큼 복권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최비서의 경우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비서와 같은 빨치산 2세로 장의위원 명단에서 이름이 빠졌던 오일정 당중앙위원회 군사부장의 행방을 확인해야 김 제1위원장이 최비서를 추방한 정치적 의도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비서가 백두산 발전소 사고보다 불경죄로 처벌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권되지 않을 가능성도 일부에서는 제기됐습니다. 한국해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백두산 발전소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임의 부수적인 이유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죽었지만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은 해임되거나 혁명화 교육을 받지 않았고 처벌이 계급 강등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실장은 따라서 만약 최비서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면 곧 복권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불경죄로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권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한 신문은 최룡해 비서의 신변 이상설과 관련해서 한국 국정원과는 조금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5일 일본 게이자이 신문 니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네.
이 신문의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최 비서에 대한 처분의 배경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맞춰서 중국의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라는 김정은 제1지서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니케이의 나카자와 편집위원은 김영 기사에서 최비서는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러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 총리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이래 리 총리와 함께 열병식 사회를 하는 것이 김 제1위원장의 바람이었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나 중국은 미 총리의 방북은 물론 사전책으로 제시한 서열 4위 이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방북 요청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리커창 초청을 희망한 사실을 당 간부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제1위원장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 추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최비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고 낙하자와 편집위원은 전했습니다.
네,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에 대해 읽고 있는 신병 이상설의 배경과 또 복권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계획은 누가 밝힌 것인가요?
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입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23일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 신문,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하와이 방문길에 일본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배경 때문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자산이 필요하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체계 가운데 하나로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요격하는 체제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방위상이 사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본은 지난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미사일 방어망 개발과 구축에 투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전략적 계획에 따라 해상과 지상의 요격미사일 배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사드와 해상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의 지상발사 체계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28일 전국 주요 지역에 최신 하층 지상방어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3 34기를 배치하는 계획이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상 요격미사일인 스탠다드 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곧 8척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사드를 도입하면 지상 하층과 상층 그리고 해상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네, 화제를 다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 나카타니 방위상이 이번에 하와이를 방문한 목적은 뭔가요?
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번 하와이 방문에서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과 만나 탄도미사일 방어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안보 현안들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특히 미군 관계자들과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설과 최신 이지스 전투함의 미사일 요격체계를 참관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상과 미 태평양 사령관의 이번 회동은 지난 9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이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괌이나 하와이를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 일본이 이를 탐지해서 직접 타격하거나 또는 미군 전함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함께 대응하는 수칙들이 두 나라 사이에 논의될 것으로 전망돼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최근 합동군사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계속 확대하는 등 군사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합동군사훈련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남해에서 실시한 해상 미일 합동군사훈련에서 많은 복잡한 전술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두 나라 군대의 상호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잠수함전, 대공중전, 그리고 장거리 해상타격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두 나라가 20년 이상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 해상훈련에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 순양함과 구축함 6척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이지스함 등 전함 25척이 참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와사키 히데토시 제독이 직접 로널드 레이건호에 승선해서 해상 전투지휘관의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전투지휘관은 해상과 수중에서 항공모함에 대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직접 타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는 또 레이건호에 40명의 일본 해상자위대원들이 승선해 타격훈련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일본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최근에 실시된 미일 합동군사훈련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 북한에서 손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의 주가가 지난 22일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폭락의 원인은 뭔가요?
네, 이집트 통신업체죠. 오라스콤이 운영하는 고려 링크가 북한에 국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집트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려 링크는 북한에 있는 두 개의 이동통신회사 가운데 하나로 북한 최신성과 이집트의 오라스콤의 합작 투자로 설립된 회사인데요.
네.
오라스콤이 7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앙람 온라인과 아스완, 이스리아 등 이집트 매체들은 지난 22일 오라스콤의 주가가 이집트 주식시장에서 하루 만에 2.94% 폭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집트 매체들은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이리스 최고 경영자가 북한에서 운영 중인 고려링크가 국유화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집트 주식시장에 해명을 시도했지만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이리스 최고 경영자는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고려링크에 대한 합병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업체 운영팀이 계속 북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국유화설을 부인했습니다. 사이리스 최고 경영자는 다만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부과한 대북 제재에 따른 규제로 금융과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은 시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고려링크를 국유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우려가 네. 최근 들어서 부각된 데는 또 다른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게 촉발제가 됐습니다.
네.
오라스콤은 현재 북한 내 영업이익에 대한 현금 전환과 해외 송금이 막혀서 투주들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고려링크의 국유화가 이뤄지면 이에 따른 손실과 회사 신뢰도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오라스콤은 이와 관련해서 북한 최신성과 논의 중인 강성 네트망과의 합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에 모두 부합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인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오라스콤의 의도에 대해 오라스콤이 갖고 있는 고려링크의 지분을 북한에 파는 형식으로 일단 수익금을 챙긴 뒤 북한에서 사업을 접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오라스콤이 투자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들어서 북한의 손전화회사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 증가 추세는 한풀 긋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북한 당국의 규제 때문에 외화로 환전하지 못하고 북한 원화로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의 회계감사 보고서는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를 이집트 파우나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환율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미화로 5억 4,800만 달러까지 늘었지만
네.
지난 3월 말에는 5억 3,9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이 북한의 공식 환율을 적용한 추산치일 뿐이고 이 액수 그대로 환전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네.
100원대인 달러와 북한 원화에 공식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8,000원대인 암시장 환율을 적용한다면 현금 잔고의 외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서 오라스콤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라스콤으로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는 오라스콤이 그동안 5억 달러가 넘는 현금 잔고를 이집트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북한 측과 협상을 했지만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이고 강성 네트망과 합병으로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가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어떤 조건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외화 반출을 허용할지 불투명하다며 오라스콤의 기대대로 합병과 철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북한 정보통신 전문가도 해외자금 유치에 골몰하고 있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리 없으며 오라스콤은 북한의 진출에 손해만 보고서 나갔던 다른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말 북한에서 사업을 시작한 고려링크는 지난 2013년 5월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사업이 급신장했지만 그 뒤 더 이상 가입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손전화 사업에 투자해서 장부상으로는 현금이 쌓여 있지만 이를 외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한 채 손해만 보고 손을 털고 나가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서울지국 박병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김지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보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스쳐가는 바람 뒤로 그리움만 남긴 채 낙엽이 지면 내가 떠난 줄 아세요. 떨어지는 낙엽 위에 추억만이 남아 있겠죠.
o que te preocupa la salud de tus padres o la educación pública que reciben tus hijos. Pero nosotros tenemos
목소리의
como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당선자입니다. 중도파인 마크리 후보의 당선으로 아르헨티나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좌파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크리 당선자는 1959년 이탈리아계 건설 과부인 프란치스코 마크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가톨릭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대와 펜실베니아대 경영대학원에서 공부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이후 아버지의 회사에서 젊은 나이에 경영에 참여한 마크리 당선자는 아르헨티나 인기 축구팀 보카 주니어스의 구단주를 지내면서 유명인사가 됐고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에 도전했습니다. 특히 폭력 조직에 납치됐다가 거액의 몸값을 주고 풀려난 경험은 직접 정치인이 돼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됐습니다. 마크리 당선자는 2007년 두 번째 도전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 됐습니다. 이후 계약직 공무원 2천여 명을 해고하는 등 과감한 행정 효율화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번 대선에서도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는 복지 등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다가 누적된 부채로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맞은 페르난데스 크리스티나 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0년대 심각한 경제난으로 우파 정권이 무너지고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 문제로 좌파 정권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마크리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가 변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였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4일 발생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투기를 격추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4일이었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접경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를 했죠. 이날 러시아 수호이 24 전투기가 시리아 접경 터키 남부의 하이타주 야일다르 영공을 침범을 했고 10차례 걸친 반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비행을 했고 그래서 이 터키 F-16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게 터키군의 발표였습니다.
네.
터키가 지난 9월에 이제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한 후에 러시아 군용기가 반복적으로 자국 영공을 침범한다고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항의를 했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실행에 옮겨진 겁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터키의 얘기고 러시아는 이 자국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요 사실 이번 격추 사건 이전에
네.
터키의 영공 침범에 대한 항의가 있을 때 악천후로 시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고의적인 침범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침범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었죠. 하지만 네. 이번에는 침범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비행 기록도 공개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터키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보여주는 비행 기록을 공개하면서 맞대응을 했고요. 미국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
네.
미국의 이제 군 관계자가 익명으로 터키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네. 조종사 한 명은 구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격추된 수호이 24 전투기는 복자식으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타게 되어 있는데
네.
전투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두 명 다 조종석에서 탈출을 했고요. 이 두 명의 낙하산이 정상적으로 펴진 모습이 당시 격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이 됐었죠.
네.
이 중에 한 명은 이제 터키 전투기가 격추한 이 러시아 전투기가 실제 떨어지기는 시리아 쪽에 떨어졌는데요.
네.
한 명은 이 시리안의 투르크멘 반군에 의해서 사살이 됐고 나머지 한 명은 시리아 정부군에 구출이 됐는데 이 조종사도 나중에 터키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고 또 터키군으로부터 어떤 경고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자국 영공에 침범한 군용기를 격추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터키군은 지난 2013년에 이제 뭐 시리아 내전이 벌써 4년 반이 됐으니까요.
네.
시리아 정부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적이 있고요. 지난달에는 네. 러시아의 무인기를 격추했는데 하지만 조종사가 탑승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터키가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러시아 정부에 항의를 했고 네. 이번에 이제 실제 대응을 나선 거죠.
러시아는 터키의 전투기 격추에 반발하면서 여러 대응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터키가 이 시리아 접경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대응들이 나왔는데요.
네네.
가장 주목되는 것이 말씀하신 이 S-400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배치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이 배치 이후에 대해서 자국 전투기가 추락한 만큼 시리아에서 군사 임무를 하고 있는 이 자국 전투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네.
사실 이 미사일은 터키 전투기는 물론이고요. 시리아에서 이미 군사 개입을 한 미국과 다른 연합군 전투기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터키 대통령은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미사일이 만약 자국 전투기를 공격할 경우에 자국 주권에 대한 군사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밝히고 있고 러시아와 터키 여전히 뭐 영공을 침범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상대방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S-400 지대공 요격 미사일 어떤 미사일입니까?
2007년부터 러시아군에 실전 배치됐으니까 최첨단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도
네.
최근에 이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 S-400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미사일도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최대 사거리가 400km로 시리아는 물론이고 이제 시리아 이 북서쪽에 배치를 하게 되면 터키 남부, 이스라엘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러시아는 27일에 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S-400 미사일이 시리아에 배치됐고요. 곧바로 방공 임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뭐 예상됐던 반대요.
네.
러시아 농무부가 터키산 농산품 15%가 러시아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터키산 농산품 수입에 중단을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27일부터 터키산 농산물을 실은 트럭들이 러시아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네.
또 앞서 러시아 정부가 이 터키에 대한 이 자국민들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를 했었는데 러시아 관광청도 같은 날 이 터키로 가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러시아 여행사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터키의 농업 또 관광업계에 대한 제재가 되겠고요.
네.
상당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이번 주 강요 회의에서 이 농업과 관광 외에도요. 교통과 금융 같은 여러 분야에서의 제재 가능성을 예고했는데 따라서 앞으로 제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24일 발생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소식 그리고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 격추에 대한 보복으로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파리 연쇄 테러 이후 ISIL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6일 올랑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회담 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이 나오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주도 연합군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상에서 ISIL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공습도 하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말을 했는데요.
네.
이는 그동안에 이제 미국과 서방국들이 계속 요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러시아가 지금까지도 시리아 내 테러 세력을 겨냥한다면서 이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반군들에 대한 공습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네.
이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푸틴 대통령도 이날 이 기자회견에서 건전한 반군에 대해서 공습하지 않겠다 이런 약간은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도 최근 ISIL 연계 세력의 폭탄 테러로 자국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ISIL 격퇴를 위해 미국과도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도 26일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이 러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은 두 나라 또 나가서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하도록 만들고 있다. 또
네.
이 올랑드 대통령이 테러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동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동맹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어떤 입장입니까?
올랑드 대통령도 ISIL 격퇴를 위해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올랑드 대통령은 이 공통의 목표인 테러 격퇴, 특히 ISIL과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이 푸틴 대통령이 온건파 반군을 공습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이 점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역시 중요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러시아와 관련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점이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응이 주목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미국은 앞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할 때는 ISIL을 겨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처음에 미국도 이제 환영을 하고 기대감이 있었죠. 실제 개입한 후에는 이 반군 ISIL보다는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 더 이제 공습 자원을 집중을 하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군사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히 이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다.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오히려 온건파 반군을 공습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 올랑드 대통령의 이 정보 제공 발언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온건파 반군에 대해서는 공습하지 않겠다는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군사협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올랑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미국과 서방 또 시리아 반대 세력들은 이 정치적인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있어서 그 전제 조건으로
네.
아사드 정권은 시리아의 미래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해왔죠.
네.
하지만 어제도 이 푸틴 대통령은 아사드 정권의 운명은 전적으로 시리아인들의 은혜에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또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시리아에서 지상에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시리아 정부군밖에 없다면서 시리아 정부군과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제 아사드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4년여 전에 이 시리아에서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을 때
네.
정부가 이를 유혈 진압하면서 내전으로 이어졌고 특히 내전 기간 중에는 자국민을 학살하고 자국민에게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그런 증거가 발견되면서 미국과 서방국들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이미 시리아를 대표하는 정부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프랑스도 아사드 정부와는 협력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올랑드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한 목소리를 냈지만
네.
이 아사드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아사드 정권은 이 시리아의 미래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빨리 과도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러시아의 시리아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러시아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했는데 앞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속기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이 기자회견에서도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적 타협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련 국제회의도 열렸죠. 특히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동맹인 이란까지 처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네.
물론 어렵지만 기대감은 조금 높아졌는데요. 이제 새로운 그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엔이 내년 1월까지 이 아사드 정부와 반대 세력 사이의 대화를 중재하기로 했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워싱턴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회담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두 정상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늘리고요. 또 정보 교류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두 정상이 함께 ISIL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도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네, 파리 연쇄 테러 이후 ISIL 격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움직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 이번 주 열린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군 개혁 소조 전체 회의에서 군 개편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는데요.
네.
이번 회의는 이 군 개혁 소조 조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인민해방군 4총부, 7대 군구, 공군, 해군 또 이 전략미사일 부대 포함해서 뭐 중국의 핵심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을 했고요. 시 주석은 중국군의 현행 7대 군구 체계를 동서남북 4대 전략군구 체계로 변경하는 등의 개편 방침을 통보를 했고 이에 따를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군 개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 주석은 그동안 군 개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오랫동안 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이 전력의 현대화, 효율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네.
그러면서 외부에서는 이제 사실 기존의 군 지휘부의 반발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조직을 줄이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 주석이 이 앞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개편 작업을 군 지휘관들이 잘 따라야 한다고 지시를 했고 특히
네.
이 개편이 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현대적인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7대 군구가 4대 전략군구로 바뀌면서 3개 대군구는 해체가 되고요. 국방부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 4총부 중에는 총참모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는 나머지 이제 3개 총부죠.
네.
총참모부와 국방부에 흡수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시 주석이 지난 9월에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를 200만 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30만 명을 줄이게 되는 건데요.
네.
상당히 큰 규모죠.
이렇게 자리를 잃게 되는 장교나 병사들이 생길 텐데 어떻습니까? 저항이 없을까요?
사실 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군 개편 작업에 대해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죠. 중국군
네.
기관지 해방군보에 중국군 관계자이기도 한 국방대학 교수의 글이 실렸는데
네.
군인 급여,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 감축을 단행하면 군과 사회를 분할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네.
하지만 이 글은 중국 관영 매체 웹사이트에서 실렸다가 나중에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이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전영록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애심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 떠나가 당신이 이제는 영영간 아쉬운 당신이야 바람이 부는 언덕 외로운 이 언덕에 나만 홀로 난 Hi.